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넓이와 길이를 그리고 그 깊이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높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넓이를 그다음에 길이와 깊이를 그리고 오늘은 높이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그 기초적인 것이 아마 구원에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상당히 그 일부분밖에 설명이 되지 않은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표현만으로 보통은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을 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 주님에 관한 사랑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죽을 자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데 보통 머무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는 로마서식으로 언제나 이해를 하나 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셔서 이제 그 구원에 관한 표현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 선생이 설명하는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존재라는 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으로 족할 텐데 죽음에 연합을 도입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실 겁니다. 그럼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라면 그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만 설명을 하면 될 텐데 왜 연합했다는 얘기를 성경이 도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일 속죄와 죄사함 하나님에 관한 얘기만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로 충분합니다. 내 죄값을 치우셨다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연합이라는 개념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음을 통과시켜서 어딘가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된 상태에서부터 죄를 씻어야 되는 상태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어떤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식으로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17장 보실까요? 17장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자가 대상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열심은 이런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 대상과 함께 어느 것 하나도 차별나게 갖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나에게 만일 나눠줄 수 없는 보물이 하나 있다면 사랑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를 합니까? 대상에게 소유를 시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만일 그걸 나눠 가질 수 없다면 대상에게 주는 법입니다. 만일 고통인데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면 고통은 누가 가집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여태껏 거꾸로 살았습니다만 사랑이란 건 원래 그런 법이라서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 속에 오신 것 중에 꼭 기억돼야 할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내 안에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가 갖는 당연한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며 그리스도의 열심이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사랑됨의 욕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있는데 데려와서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으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보면 성질이 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예를 들면 빛이십니다. 죄인이 된 것을 말하자면 어둠이 됐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노가 없어져 버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파멸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어두운 데서부터 빛으로 나가는 어떤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죄인이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틀림없이 어디를 거치게 되느냐 하면 사망이라는 걸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전전으로 가는 어느 시점에서 드디어 노가 없어지는 자리가 있다고요. 죄값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으로 단절된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그 안에 품으시고 사망의 자리를 통과하신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 품 속에서 하나님 전전에 나가게 된 것입니까? 그분 오리파카 속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만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한 작업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과시키는 작업이십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음이란 자리에도 같이 갔다면 내가 부활한 자리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짚어 올라가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다는 역사적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것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요구한 것.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서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를 씻어준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을 하자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앉기까지는 그분들도 만족이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장 많이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도 제가 7자 들어가는 얘기를 참 많이 했으시다 그랬죠. 7자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 상점을 열어서 상호를 붙이실 때는 7자 들어가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남자나 포자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7일이고 제7일이고 안식년이 7년째고 신년이 7번의 안식년을 지낸 것 아닙니까? 이런 신년과 안식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칠칠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이라면 훨씬 익숙하죠. 오순절이란 건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 순이란 건 우리 상순, 중순, 하순하는 그 순입니다. 열흘이죠. 오순이면 50일 아닙니까? 그때를 다른 말로 할 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 농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정월이 원래 그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우리로 치면 4월 1일쯤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50일을 따지면 언제쯤 됩니까? 5월 20일쯤 되니까 그때쯤 보리 추수하는 때가 맞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그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맥추절이기도 하고 그걸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 오순절 그러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뭐죠?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입니다. 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떨어지냐는 것도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있다가 하늘로 가셨다고요? 40일쯤 있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자마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이. 사실은 약간의 한 열흘까지는 안 있었겠습니다만 며칠도 있고요.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 강림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자 그들이 방언을 했다. 병을 고쳤다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들과 함께하러 오셨지만 그분 자신이 함께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즉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쪽에 우리가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인으로 못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것도 우리가 못 참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불에 대해서 입원했던 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붕대를 끌어봤습니다. 얼굴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서 이방 저방 찾아내다가 드디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안에 누가 있어요? 프랑켄슈타인이 있다면 어떡하죠 그러면? 얼굴을 쥐어뜯는 게 아니라 거울을 깨는 법이라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죄인들에게 의로우신 분이 오자, 빛이 오자 어두움이 어떻게 했다고? 빛을 꺼버렸다고요. 빛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가 가능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안 죽었다고요. 그런데도 게다가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였다고요. 또 뭐가 증명되고 있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 아닌 자리에 갔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겁니다. 신자에겐 모두 누구에게나 이미 마음에 누가 와 계신다 그러죠? 성경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 놀라움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며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자고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이 요구했던 것들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자로서의 속사람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일에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여러분들 보고 성령님을 모시자는 얘기를 하자거나 다시 한번 꿇어 엎드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이 뭡니까? 문전에서의 결정력 부족. 누구나 합니다. 또 뭐가 부족합니까? 유연성이 없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체력이 달리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지금 이것들을 고치면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은 우리보다 얼만큼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만큼 잘할까요? 요만큼이요? 이만큼이요? 비교도 안 되게 잘합니다. 지난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저희 신학교 종강 기념으로 우리 어떤 교회 청년팀하고 신학교 학생들 중에 올스타를 뽑아서 그 종강 기념 축구대회를 효창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원래 KBS하고 MBC에서 중계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희끼리 했는데 원래 신정에 특별히 방영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저희 편에는 신학교 올스타에는 라이트 윙에 옛날 전 국가대표인 박민재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세요 생각보다. 박민재 선수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변병주 선수 바로 전에 라이트 윙을 맡았던 사람인데 할렐루야 팀인가 임마누엘 팀인가 있다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신학교 선생님이시고 우리 전도사가 돼서 야야 하면서 이제 불러다가 라이트 윙에 세워놓고 저는 물론 센터 포워드고 저는 최순호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공 두 번인가 밖에 못 만져봤습니다만 시합을 했습니다. 전반에 우리가 4대 3으로 앞섰다가 후반에 한 골 먹어서 4대 4로 비겼습니다. 다 제가 비겼죠. 친선대회니까. 우리가 넣은 네 골 중에 세 골을 박민재 선수가 혼자 넣었습니다. 선수라는 건 말이죠. 상상을 할 수 없게 잘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같이 한 사람들이 다 학교에서는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게임도 안 돼요. 그날도 많이 봐준 겁니다. 그 박선수가. 중간에 우리가 먼저 한 골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요. 박민재 선수가 센터링을 딱 했는데 우리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이마에 공이 혼자 와서 맞고 들어가요.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골 넣자 그쪽에서도 한 골을 좀 이따 넣었습니다. 이 박민재 선수가 공을 센터 서클에 갖다 놓더니 툭 치고 라이트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혼자 끝까지 들어가서 혼자 오른쪽에 있는 데서 사각에서 때렸는데 공이 안 보였어요. 혼자 그냥 그러니까 25초 만인가 그냥 갖다 놓았어요.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자기네가 어디가 병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 고쳐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에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잔디구장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축구 선수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경제력이고 저변 확대의 문제고 국민 여론이 또 있어야 되고 관중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축복과 약속 속에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 같고 여러분 쉽게 목적지에 와 있다고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너무나 센치멘탈하게도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뚝뚝 흘리시는 장면으로만 자꾸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치렀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고 싶으셨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목적하고 싶었고 결과시키고 싶은 일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광과 동일한 뜻 속에서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껏 어떻게 밖에 쓸 줄 모르냐면 내 삶과 내가 초청한 순악당들과의 역정 모의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만 빌려주는 것 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돈을 만들어주시고 차를 사주시고 필요할 때 병 고쳐주기 때문에 필요하지 그분과의 교제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다 이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즉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신앙의 경력이 오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데 대하여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밖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주를 위해서 무슨 전도를 해드리거나 구제를 하거나 어디 가서 말없이 무슨 봉사를 하고 나는 말 안 했어. 나는 말 안 했어.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재지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꼭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말하자면 기독교의 최고의 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도착해 하고 싶은 목적지까지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소개받고 있지 못한 감이 짙다 이겁니다. 우리는 훨씬 다른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사랑의 높이는 이런 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무엇까지도죠? 몸까지도, 이 육체까지도 자신의 몸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할 겁니다. 우리 몸까지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자면 손톱 끝까지, 머리털 한 올까지도 결함이 없게 만드는 영광의 자리에 대한 사랑하는 자의 열심과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는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그가 요구하시는가, 어디까지 대접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표현이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대강 씻어. 여러분, 저 김장 배추 씻듯이 하지 않습니다. 대강 씻고 대강 뭐 어차피 나중에 비비면 까짓거 뭐 다 대강 되니까 또 다 우리 식구만 먹을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그렇게 씻지 않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대단한 표현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짓고 더러움 속에 우리를 버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서 가장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가면 가장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리하여 목적이 뭔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은 못 보면 못 참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붙어 다녀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기쁨을 나눠야 되고 어떤 일도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없으면 못 사시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같이 배반한 죄인들을 분명히 쓸어버리고 다시 또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고쳐내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의 높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말이죠, 사랑을 해본 자만이 사랑합니다.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 아니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이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살아보면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오늘 죽어도 제가 싼 겁니다. 그건 싸요. 그건 그냥 곱게 죽어도 안 돼요. 그냥 절구공이로 절구석에 넣어서 빠야 맞아요. 그래도 싸요. 그래도 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냥 곱게 죽여줘도 큰 은혜라고요. 그렇죠? 큰 은혜. 근데 안 죽일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하여.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못할 짓을 한 사람 앞에서도 그를 욕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이 넓고 길고 깊고 높은 사랑의 경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할 넘치는 충만함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넘치며 그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끝에 등장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의 충만. 어떻게 가능한가를 여러분이 생애에서 이제 보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신자란 누구냐 하면 새로운 것을 얻어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허락되어 있는 것을 그가 어느 만큼 자기의 것으로 삼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새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며 지금 그 일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의 손길과 뜻 앞에 얼만큼 순종하여 자기의 인생을 충만케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의 사랑을 알아나가는 싸움일 겁니다. 사랑에 보답한다고요? 전 보답한다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답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깨우친 것만큼 여기 나온 대로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주의 심정을 가지며 그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부수적인 결과이지 일이 보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품으로 신앙을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 다 성품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에 어떤 투자할 동업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돈 가진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요구하시겠는가 보십시오. 그와 교제가 되면, 그와 대화가 되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들, 그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는 자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의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수준이기도 하며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과 여러분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삶에서의 모든 사건은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원리와 성품으로 맞이하며 반응하며 성품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치시키느냐에 필요한 훈련으로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인 것입니다. 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남을 보고 난 그런 일이라면 난 걱정도 안 하겠어. 그런 비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형태로 오고 다 가장 훈련되지 않은 것으로 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주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주와 같이 있는 것보다 주께서 주시는 돈이 더 필요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계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품을 나타내시며 요구하시며 주의 사랑의 그 높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도달케 하시고야 말 것을 기억해 하사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며 점검하며 자르고 고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길에 자신을 맡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심이 서는 심령들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주의 말씀과 약속을 들은 심령들이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축복과 이 사랑을 놓치지 말게 하옵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 저들의 생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자랑들이, 감사들이, 승리의 찬송들이 늘 넘치게 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와 주와 동행하는 기쁨들이 이 시대와 민족 앞에 놀라운 간증거리로 넘치는 교회로 삼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